성령과 실제 소개의 말. 이 책의 메시지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인 성령과 실제를 다룹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모든 영적인 사물은 다 그 실제가 있고 이 실제는 성령 안에 있으며 또한 성령이 사람으로 알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한 편의 부록은 그리스도인의 일종의 병태인 망상에 대해 언급하며 망상의 현상과 원인 및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성령과 실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영에 속한 일과 사물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그것의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를 접촉하지 못하고 단지 외형을 접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거기에는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의 실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비록 영적인 실제가 말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많은 말들이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적인 실제가 생활에서 표현되는 것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의식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또 영적인 실제가 행위로도 표현되는 것이지만 인위적인 것들은 실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영에 속한 실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원문에서 영이고 진정은 다음에 언급된 두 구절에서의 진리와 같은 의미로 진실입니다. 진실은 실제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영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성령이 곧 실제의 영이므로 영적인 실제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실제는 사람과 사물을 초월하며 성령 안에 있는 그것만이 영적 실제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이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곧 의문이요 죽은 것이며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것이며 산 것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얻은 것은 분명 영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단지 듣는 것과 생각과 감정에 의지하여 얻은 것은 영적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실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모든 영적인 일의 집행자이시며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만이 참이며 실제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를 접촉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과 실제는 연결된 것이므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주의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실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실제를 만진 사람이 또 그와 같이 영적인 실제를 접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그는 속에서부터의 공명으로 아멘할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만진 사람들이 그를 대할 때에도 그들은 안에서부터의 공명으로 즉시 아멘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42편 7절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것이며 사람으로 참된 것을 만지게 하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침례의 실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물질적인 면으로 여겨 물만을 주목하고 사람이 물로 씻으면 곧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 실제를 만지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생각을 사용하여 말하기를 물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으므로 참되며 내적으로 침례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짓되고 외적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영적인 실제를 만지지 못한 것입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침례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바울이 본 침례는 주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침례와 장사, 침례와 부활을 한 가지 사실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주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침례의 물만을 본 것이 아니었으므로 어떤 이가 참된 침례를 받았고 어떤 이가 거짓된 침례를 받았는지를 생각지 않고 다만 그가 만진 침례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침례가 하나의 실제라는 것을 보았다면 침례가 무엇인지를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참과 거짓의 문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례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실제를 볼 때 당신은 침례가 아주 크고 진실되며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주 광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실제를 보게 될 때 거짓된 것은 그의 몸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어떤 이가 나는 침례를 받았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실제를 만지지 못한 것이며 그에게는 침례가 한 가지 일이고 장사됨과 부활이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를 인식한 사람은 장사됨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에게 있어서 침례가 곧 장사됨과 부활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여 영적인 일을 보려 한다면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며 생각을 의지하여 영적인 일을 이해하려 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그것에 실제가 있으며 그 실제를 만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례 두 번째, 만찬을 말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팔려가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물질적인 면으로 보고는 떡과 잔을 축복하자마자 떡이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그 본질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것을 이성적인 면으로 보고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떡은 주님의 몸을,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이 중히 여기신 것은 본질이 변한 문제나 혹은 대표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실제의 문제로서 받아 먹고 마실 때에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내 몸이니 라고 하셨지 이것이 나의 몸을 대표한다 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이것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 데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주는 피로 변한 것이거나 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떡과 잔을 말씀하실 때 모든 중점은 그 실제에 있습니다. 주님의 안목 안에서는 대표의 문제도 본질의 변한 문제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인정했고 잔이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의 안목에서도 그것은 대표의 문제나 본질이 변한 문제가 아닌 영적인 실제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만일 그가 영적인 실제를 접촉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실에 대해 말하면 사실이고 비유로 말하면 비유이며 직설적으로 말하면 직설적으로 하는 말이며 우화로 말하면 우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많은 우리라고 한 말은 직설적이며 떡이 하나요 라고 한 말은 우화적입니다. 그가 한 구절의 말을 직설적이고 우화적으로 말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많은 우리가 사실이고 떡이 하나요 몸이 하나이니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인 실제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졌기 때문에 많은 우리를 말한 후에 떡이 하나요 몸이 하나이니 라고 긴밀히 연결하여 말했습니다. 바울은 문법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이가 떡과 잔을 들어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할 때 그는 떡과 포도주는 잊어버리고 거기서 영적인 실제를 접촉합니다. 실제를 접촉할 때 그에게는 이론이나 교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례 세 번째, 어떤 이는 교회를 말할 때 어느 교회는 참 교회이고 어느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각 안에서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생각 안에서는 참되지 않은 교회가 없고 모두 참된 교회입니다. 그분은 우주적인 교회가 이렇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방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의 생각은 한 형제에 대해 교회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며 교회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 교회의 판단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교회의 실제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실제 안에서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실제이며 주님의 생각 안에서는 실제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에 관해 바울과 같은 의견으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어떤 교회들의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라 하였고 주 예수님도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에게 하나의 실제이므로 그들의 눈에 거짓된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거짓된 교회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만약 교회의 실제를 보지 못한다면 당신의 눈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외형적인 면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된 교회만 있다 하고 이성적인 면에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를 접촉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서 교회는 영적인 것이며 그 외의 문제는 아무 지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실행면에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것은 몸의 생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은 당신이 어떤 절차를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영적인 실제를 접촉할 때 곧 교회를 접촉하게 되므로 당신은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고 몸 안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만 전체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상의해보고 당신이 일하는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몸의 생활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영적인 실제를 만졌다면 그것이 바로 몸의 생활입니다. 만약 영적인 실제를 접촉함이 없다면 비록 모든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육의 생각일 뿐 몸의 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실제를 접촉해야만 몸의 생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일은 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할례받는 문제로 함께 모여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들은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야고보가 내렸으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모두 아멘하고 이렇게 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들이 모두 영적인 실제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몸의 생활입니다. 성령 안에서 실제를 접촉할 때 비로소 몸의 생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몸의 생활은 절차를 따라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를 접촉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그것의 실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실제를 접촉하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뛰어나게 교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실제를 접촉하지 못한 사람이 입을 열어 교회를 말한다면 그것은 흑암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교만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영적인 실제를 접촉하면 그의 생활은 외형적이거나 의문에 그친 것이 아닌 실제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이한 일은 당신 자신이 실제를 접촉하면 당신은 실제를 접촉하지 못했거나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이것을 곧 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의지해서 행하고 율법에 따라 행하며 밖의 규율을 좇아 행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당신은 그가 실제를 접촉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참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사람이 참과 실제를 접촉하게 되면 교리와 의문에서 떠나게 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 침례나 떡을 떼는 것이나 교회는 모두 실제이지 더 이상 어떤 의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사례 네 번째, 요한복음 4장은 예배하는 것에 관해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앞에서 우리는 여기에 진정이 진실로 해석되며 진실이 곧 실제의 의미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중점은 영이며 동시에 진실과 실제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실제는 영으로부터 나오며 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서나 느낌을 의지해 예배하는 대상도 아니며 생각을 의지해 예배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영과 진실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실제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진실은 영이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며 영이 하나님을 접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영으로부터 나오며 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의문에 속한 그런 예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배가 어느 때는 사람으로 아멘할 수 없게 하는데 당신은 그것이 어찌 된 것인지를 말해낼 수 없지만 여전히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가 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아멘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신이 거기서 진실과 실제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례 다섯 번째, 감사와 찬양은 물론 아주 좋은 것이지만 많은 감사와 찬양이 단지 의문에 지나지 않을 뿐 성경에서 말한 진실과 실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감사와 찬양을 들을 때 당신 안에서는 아멘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냉랭해지며 그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더 냉랭해집니다. 또 어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음성도 아주 커서 마치 어려움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그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아멘할 수 없으며 당신 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이러한 감사와 찬양에 실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는 듯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입에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합당치 않고 그 감사와 찬송에는 실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그의 음성이 그리 크지도 않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도 없고 심지어 얼굴에는 약간의 근심스러움이 배어 있는데도 조용히 그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이상하게도 절로 아멘이 되며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며 그가 실제를 접촉했음을 느낄 것입니다. 사례 여섯 번째,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듯한 기도나 쓸데없이 길기만 한 기도도 사람으로 아멘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람으로 냉담해지게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그 기도가 영적인 실제를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두 사람 중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한 세리의 기도는 사람을 만질 수 있으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기도를 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을 만지지 못합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기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많은 기도들은 사람으로 아멘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사람으로 실증이 나게 합니다. 비록 기도가 짧고 어떤 때 기도의 말이 잘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는 기도는 실제를 만지고 사람의 깊은 곳까지 만지며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아멘하게 합니다. 사례 일곱 번째, 만일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은 일을 물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실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에 그 피를 뿌린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영적인 일의 집행자이시므로 성령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씻을 때 그분은 영적인 실제로서의 피로 우리를 씻은 것이지 물질로서의 피로 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만이 실제입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실제를 만질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이 만진 것들이 만일 단지 교리일 뿐이라면 그것은 죽은 것이며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례 여덟 번째, 로마서 6장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지만 왜 나의 옛사람이 매일매일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만진 것이 교리일 뿐 영적인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의문 안에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안다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 칭의의 문제, 거룩하게 되는 문제들도 만일 당신이 접촉한 것이 교리나 의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있는 것만이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실제를 접촉할 때만이 생명을 얻으며 모든 것이 산 것이 되고 신선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아주 영적인 듯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무거운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그가 한 말이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제를 만져야 그가 말한 것이 진실이 됩니다. 실제가 사람에게 실제를 만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당신이 성경을 인용하여 일리 있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실제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당신이 전한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례 9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도 외적인 것을 따라 아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며 실제 안에서 알 때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인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인식은 외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실제를 접촉한 사람들로 그들은 영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주 예수에 대해 두 방면의 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외면적인 것에 근거한 앎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앎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외면적인 것을 따라 그리스도를 인식한 것인지 봅시다. 주 예수에 대해 유대인의 앎은 외면적인 것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안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들은 그들이 그분의 부모도 아는데 하물며 그분을 모르겠냐는 기색으로 아주 자신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고향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주 예수의 부모뿐 아니라 그분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를 참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 예수의 부모와 그분의 형제 자매들을 알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유대인보다는 조금 깊이 알았지만 여전히 내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아는 것보다 더 진보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능력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는 확실히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이십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이 예레미야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아주 많은 선지자로 정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는 분명 정감 있는 예레미야이십니다. 주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잇따라 일곱 번이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엘리야이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과 함께 앉아 드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죄인인 여자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도록 두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그들과 같이 우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예레미야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두 외적인 것에 따라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암도 내면적인 것이 아닌 외면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도마나 빌립은 오래도록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당연히 주님을 참으로 알았을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에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도마는 생명되신 주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쳤을 뿐입니다. 빌립도 주 예수가 바로 아버지의 체현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빌립과 도마는 비록 주 예수와 함께 지냈지만 모두 외면적인 것만을 아는데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를 접촉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유대인보다는 주 예수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지내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았고 귀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손으로 그분을 직접 만졌지만 주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외적인 눈의 시각보다 더 밝고 귀의 청각보다 더 예민하고 손의 촉각보다 더 민감한 하나의 기관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그 실제는 사람이 외면적인 것을 따라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내면적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따른 지 그렇게 오래도록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참이 아니었으며 오늘 내가 아는 것이 복이 있으니 이는 혈육에 속한 것으로 내게 계시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다면 사람이 주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고 행동을 같이 한다 해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계시가 없는 앎은 외면적인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에 불과하며 역사상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육신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실제이며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잔해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바울의 영 안에서 계시하신 후에 바울은 그가 이전에 그렇게 핍박하던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서가 아닌 영적인 실제를 접촉함으로 알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때 주님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즉 주님을 만진 사람과 주님을 애워싼 사람입니다. 주님을 애워싼 사람들은 육신의 그리스도만을 애워쌌고 주님을 만진 사람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했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시고 그분 자신을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만 느끼시는 듯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쌌지만 주님을 접촉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티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건 역시 혈루병 앓은 여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거리가 멀고 가까움도 아니고 시간이 길고 짧음도 아니며 거기서 누가 애워쌌고 누가 실제를 접촉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실제를 접촉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님 앞을 애워싸고 그분을 가까이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서는 결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계시가 있을 때만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외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아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주 예수의 역사를 모두 다 외우고 그분을 애워싸며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실제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령을 접촉하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며 성령을 접촉하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실제를 접촉할 때 곧 생명을 얻습니다. 많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어떤 이는 주님에 대한 것을 책을 통하여 알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압니다. 책을 보고 알든 들어서 알든 그들은 모두 주님 자신을 접촉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책을 읽어서나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와 비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만이 알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 외에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통하지 않는 듯 낙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통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실제를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접해서는 영원히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능력은 그분을 애워쌌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만졌던 그 여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애워쌌지만 접촉하지는 못했고 어떤 이는 결국 주님을 접촉했습니다. 믿음의 효능의 여부는 바로 실제를 접촉했느냐에 있습니다. 육신의 그리스도는 육체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만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그리스도를 접촉한 것이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분에 대하여 육체를 따라 아는 것과 내적으로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따라 그리스도를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했다면 비록 당신이 말해내지 못하고 설명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속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안 것입니다. 안에서 알게 될 때 모든 의혹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참으로 알고 그분을 보며 그분에 대한 인식이 자신이나 혈육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도록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례 10번째.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당신은 어떤 형제가 힘을 다해 아주 큰 소리를 치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가 정말로 아주 관대하게 형제를 용서하는 것 같지만 당신 안에서는 계속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고 그 형제가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 같고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실제를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다른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은 다음과 같은 형제를 볼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상하고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느끼고는 그렇게 큰 소리 낼 것도 없었고 또 그가 능히 용서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거나 그리 초연해 하는 것도 없이 다만 나의 형제를 용서한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형제가 용서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로 용서한 것임을 느낄 것입니다. 이 형제는 영적인 실제를 접촉한 것입니다. 사례 11번째. 겸손한 태도는 응당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의 겸손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겸손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는 구구절절히 자신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가 일부러 겸손하고 자의적 겸손을 보이고 있음을 느끼며 그가 표현하는 것은 참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교만이라면 당신은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이러한 겸손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그렇다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의 외면적인 태도는 실제와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또 다른 한 형제는 결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단지 가볍게 한마디 하며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당신의 교만이 다 그 앞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만을 부끄럽게 느낍니다. 당신은 그가 교만하다면 교만해도 될 만한 어떠함이 그에게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다고 여기고 매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는 겸손의 실제를 만진 것입니다. 사례 12번째.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매우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람이 보기에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을 얻기가 어려우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자기 소유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일 성령 안에서 그 실제를 만지지 못했다면 바깥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는 모든 소유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랐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으며 또 한 형제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 마시게 했을 뿐인데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가가 아니라 그 실제를 만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지나쳐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은 크기는 큰데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의 진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사람에게 오해와 비방을 받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당했음을 보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느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꼈으나 승리했으며 어려움을 느꼈으나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사람의 승리이지 천사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그는 실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라는 사람이 참되며 그의 승리 또한 참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실제를 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글을 읽을 때 고개를 숙이며 여기에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거의 그를 만질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미가엘과 가브리엘 같은 사람도 아니고 무리 가운데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그가 영적인 실제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질 때 곧 생명을 만집니다.